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지상명령은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단순 열거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삼으라는 이 명령 동사가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라는 세 개의 분사로 둘러싸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제자를 삼는 일이 가는 것과 세례를 주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궁극적인 핵심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제자를 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많은 교회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 바로 그와 같이 제자를 삼는 일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정작 제자를 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를 삼는 것을 단순히 어떤 사람을 교회로 전도하는 것이라고 여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라고 여기기도 하며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자신의 제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과연 예수님의 참 제자는 누구인지 함께 상고해 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참 제자는 그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구원주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누가복음 9장 특별히 1절부터 50절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후반기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반기 사역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주 대상이 그분의 제자라는 사실인데 그 사역의 핵심은 또한 그들을 자신의 참 제자로 훈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복음 전파 운동에 주도적으로 헌신할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서 자신의 열두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주시면서 그들을 갈릴리의 여러 지방으로 파송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시면서 그 사역에 동참시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한 가지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 질문에 대해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 언급된 세례 요한과 엘리야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로서 또다시 이 세상에 올 것이라고 기대되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또한 모세나 이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것은 그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시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을 나를 그와 같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의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하시고자 하셨던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의미상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는데 헬라어 문법에 따라서 소유격 의의를 무엇으로 말미암는 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즉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곧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에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그와 같이 기름 부음 받음을 받는 자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 영어 더에 해당되는 헬라어 정관사 톤을 붙임으로써 예수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 곧 절대적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곧 구원주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적 직무를 맡게 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선지자로 친히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제사장으로, 교회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곧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속성을 강조하는 말씀으로서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고백,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라는 고백은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구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기뻐하셨는데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본문의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모아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와 같이 칭찬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참으로 뜻밖의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곧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 곧 현재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온 세상을 통치할 힘있고 능력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와 같은 메시아로 인식되는 것을 조금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한 민족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온 난세의 영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니라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참 제자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그분을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저 탁월하고 위대한 어떤 사람 정도로 여기는 것이 결코 아니고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구원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제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자격 요건인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다닐 때 한 형을 알게 되었는데 그 형은 교회 일에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즉 그 형은 교회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했고 여러 직분을 맞아서 섬겼으며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도 하고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나아가 그분의 충성스러운 제자로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형은 이제 때가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고 취업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면서 점점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아예 교회에 발걸음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저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특별히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도의 진정한 의미를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형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는 애초부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형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처럼 그분의 제자처럼 보였지만 실상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교회 생활에 그 누구보다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았던 것입니다. 즉 그는 교회에서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 그분에 대한 지식은 많이 쌓았지만 그 지식이 그분을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온 인류의 구원주로 믿는 신앙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모든 신앙생활은 철저히 예수님 밖에서 이루어진 신앙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환경이 변하자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그토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예배했으며 섬겼던 사람이 가짜였다는 사실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은 헛된 사랑이요 예배였고 섬김이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제자도의 가장 기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믿는 것입니다. 즉 그분을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세주로 확실히 인식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그분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따르는 자를 향하여서 너는 내 제자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뛰어난 어떤 한 사람으로,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여길지라도 그것은 그분께 대한 모욕이고 모독이 될 뿐입니다. 그와 같은 인식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이 아니고 아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애초부터 그 어떤 사람과는 결코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그분께서는 자존자로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시켜 주시는 참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예수님께서 그분께로부터 지음받은 한 피조물과 같이 여겨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누가 되었든지 최악의 신성 모독이 될 뿐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자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승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실상 그들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라는 말을 쉽게 하기에 앞서서, 또한 그분의 제자로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하기에 앞서서 내가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믿고 있는지를 먼저 그리고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구원주로 믿지 않는 상태에서의 그분을 위한 헌신과 충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예배당 안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봉사를 많이 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직분자라는 사실 그 자체가 내가 그분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분의 제자됨의 기초는 그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유일한 구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고백하심으로써 그분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축복된 삶을 영위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는 그분을 자신의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해 죽도록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본문 22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앞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구원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분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가장 먼저 된 자격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고백을 들으신 이후 그의 제자들에게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곧 본문 22절의 말씀대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주가 되신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분께서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영광 받으시는 인자의 모습은 알고 있었지만 고난 받으시는 인자의 모습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그들에게 충격을 넘어서 분노가 되었습니다. 본문의 또 다른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는 제자들의 그와 같은 심정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변했다는 것은 꾸짖었다라는 표현으로서 이것은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그와 같이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절대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라고 그분을 비난했던 것이겠습니까? 앞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멋진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을 향해 잘못된 기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는 평생 예수님의 뒤만 바짝 쫓아가면 그 또한 그분의 영광에 영원히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은덕을 입어서 이 땅에서 평생토록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 그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주로 오신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분께서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항변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잘못된 제자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제자를 향해 자신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본문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해서 부인하다는 것은 포기하고 거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자신의 죄된 본성, 곧 옛사람을 포기하고 거절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통치하시도록 나의 주장과 생각과 뜻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께서 나의 전 영역의 주인이 되시도록 나에 대한 통치권을 그분께 완전히 드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 십자가의 이미지는 공포와 수치 그 자체였습니다. 즉 십자가의 형벌은 그 어떤 형벌보다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줬고 또한 그것은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만 내려지는 저주의 형벌이었기 때문에 큰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될 때, 곧 그분을 따르게 될 때 필연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요구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죽기까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장밋빛 인생을 기대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그 험난한 길이 또한 자신의 길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즉 나도 그분처럼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는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법정에서 신문받는 성도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여겨지는데 즉 법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석방이 되지만 그분을 주로 고백하면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의 결과는 정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주를 부인하는 자는 잠시 잠깐의 자유를 누리게 되지만 결국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고 주를 시인하는 자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결국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춘 자기중심적인 삶을 결코 살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고 헌신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축복을 누려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의 말씀, 곧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씀은 앞에 말씀을 강조하는 말씀으로서 오직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영생의 축복을 누리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본문 26절 또한 앞의 내용과 연결된 말씀으로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곧 그분을 부인하는 자들은 결국 재림의 때에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 27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본 곧 맛본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심령 속에 이미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통치는 재림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들은 이미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받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이 땅에서 실패하는 모습으로 죽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지만 실상 그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행복자로 승리자로 살아가고 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참 제자는 그분께서 자신의 전 삶을 주장하도록 내어 맡기며 그분을 위해 죽도록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분은 인도 최초의 선교사님으로서 그곳에서 오랜 기간 머물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그와 같은 섬김의 삶을 이미 산 이후에 페르시아, 현재의 이란으로 가겠다는 계획을 공공연하게 발표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약 성경과 시편을 페르시아로 번역해야 한다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만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늙은 노인이었고 그 길은 노새를 타고 이동하기에는 너무 덥고 멀며 험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개의치 않고 페르시아어를 배운 이후에 9개월 만에 신약 성경 전체와 시편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국왕에게 성경 인쇄와 배포를 위한 허락을 받고자 960km나 떨어진 테헤란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허무하게도 그 허락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또다시 640km를 여행하여 영국 대사에게 가서 소개장을 받은 후에 또다시 테헤란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와 같은 긴 수고 끝에 국왕의 승인을 받게 되고 본격적으로 성경 인쇄와 배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너무 많은 기력을 소진한 터라 열흘 뒤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숨을 거두기 전에 그의 일기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과수원에 앉아 감미로운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다. 고독 속에서 나의 벗, 나의 친구, 나의 위로자이신 그분을 생각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는 진정한 제자도에 몰두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분명한 목적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아낌없이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의 생명을 그분께 바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즉 그분을 쫓는 사람은 참 제자의 삶에는 대충, 적당히, 정도껏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그분께 드립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제쳐준 이후에 남은 것을 가지고 그분께 드리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을 그분께 가장 먼저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면서도 헛된 기대감에 부풀어 있지도 않습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시겠지 하는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즉 그들은 주님을 위한 자신의 헌신을 자녀의 대학 문제, 남편의 승진 문제, 자신의 사업의 번창의 문제와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조금 잘 되지 않더라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그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즉 그분께 자신의 모든 삶의 통치권을 끊임없이 바치며 그분을 위해 살게 될 때 겪게 되는 그 어떤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수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누립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진정으로 감격해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영원한 교제를 나눌 마지막 날을 고대하며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이용해서 넓고 영광스러운 길만을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인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할 가치가 있는 사람 가운데 편안한 삶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그분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이겠습니까? 그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실 때 분명히 편안한 삶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제자는 그분께 자신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분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바치는 자임을 기억하심으로써, 또한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심으로써 그분의 참제자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경행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49회에서 50일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책 제자도 마지막 문장에서 모든 제자도의 기본은 예수님을 합당한 호칭으로 부를 뿐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결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나눈 오늘 설교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그분을 단순히 어떤 뛰어난 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참 하나님이요 구원주로 인식합니다. 즉 그분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그것은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즉 그들은 날마다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는 동시에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을 위해 그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수해냅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면류관으로 여기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재 자신이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음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며 그 통치가 완전하게 임할 마지막 날을 갈망하며 이 땅에서 순례자요 나그네의 삶에 충실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참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설교를 몇 번 들었다고 해서 성경 공부를 수차례 했다고 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라는 멋진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즉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과 그분께서 명하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분께 간구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가 살아가고 있는 최고의 복 중의 복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둔 채 예수님을 더디게 쫓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만을 바짝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기쁨을 더욱 생생하면서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만이 누리는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제49에서 50일 여전도회 회원들과 모든 경행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